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16일 파리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이브 르디앙 프랑스 국방장관은 이날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조치를 적극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한민구 장관과 르드리앙 장관은 이번 장관회담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조치와는 별개로 추가 대북 제재를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한국에서 실시되는 각종 군사훈련에 프랑스군의 참여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법원이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장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후베이성 중국인민법원이 15일 공판에서 저우융캉의 장남 저우빈에게 수뢰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3억 5천 위안을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법원은 저우융캉의 부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저우빈이 부친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 3억 위안 이상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우빈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1심 판결은 최종심으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저우융캉 위원은 지난해 6월 텐진시 법원에서 열린 선거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미국 해군 제3함대가 동아시아 지역에 추가로 군함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추가 배치될 군함은 일본에 주둔 중인 7함대와 연계해서 작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4월 동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3함대 태평양 전단은 순항미사일 구축함 스프론스호와 몬세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추가될 군함들은 전천 후 작전 수행이 가능한 함선들로 알려져 있지만 미 당국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의 동아시아 전력 증강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월트 디즈니사의 세계적인 테마 놀이공원 시설인 디즈니랜드 중국 상하이 리조트가 16일 공식 개장합니다. 상하이 인근 푸동지구에 들어설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디즈니사와 중국의 상하이 샌디그룹 협력단이 공동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미화 55억 달러의 건설비가 투입됐습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상상의 정원, 투마로우랜드, 보물섬, 판타지랜드 등의 명소로 꾸며져 있고 중국인들의 정서에 맞게 새로운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등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즈니 측은 이번 시설을 조성하는데 만 명이 함께 참여했다며 이는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 사업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 해커들이 미국 민주당 전산망에 침입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반대하는 자료에 접근했었다고 민주당 측과 보안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데이비 와서먼 슈츠 하원 의원은 15일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전날 처음 보도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슈츠 의장은 위원회 전산망이 해커 공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동부 버지니아주의 본사를 둔 컴퓨터 보안업체 크라우트 스트라이크사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측에서 지난해 여름 초부터 해킹이 의심됐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특히 이번 두 차례 해킹 사건이 러시아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첩보 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해커들은 민주당 전국위원회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해 이메일과 대화 내용을 훔쳐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당국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영국계 여성을 구금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15일 나자딘 자가리 레클리프 씨가 이란 정권을 조용히 전복하려 한 혐의로 체포돼 이란 남서부 교도소에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에서 조용한 전복은 무력이 아닌 인터넷이나 소규모 모임을 통해 반이슬람, 반정부 선동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여성은 앞서 지난 4월 테헤란 국제공항을 통해 영국으로 출국하려다 이란 혁명수비대에 체포됐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6월 16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북한은 국제사회가 자신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무역 규모가 세계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아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대북 제재 강화로 올해 교육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14일 대북전단 30만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흐리고 비가 오다가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북한은 국제사회가 자신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면서 비핵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한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면서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장관은 현지 시각으로 14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에서 열린 제2차 한러대화 정치경제 컨퍼런스 축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비핵화에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한러대화 정치경제 컨퍼런스는 두 나라 간 산학민관의 대화 통로입니다. 윤 장관은 지금 국제사회에는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면서 이런 자유와 인간 존엄을 중시하는 변화의 바람이 한반도에도 불기 바란다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북한 비핵화라는 지극히 어려운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북한의 핵야욕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 비핵화 의지가 훨씬 강하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와 관련한 사례로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 이란 핵협상 타결,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수교일의 첫 이란 방문, 한 쿠바 외교장관 회담, 그리고 미얀마의 첫 문민정부 출범 등을 거론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어 한러 관계와 관련해 러시아는 북핵 문제 해결과 같은 당면한 현안이나 경제적 실리 관계를 넘어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동반자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앞으로 러시아와 다양한 협력 통로를 소중히 여기고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또 극동 시베리아 지역은 러시아 정부의 신동방 정책과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만나는 접점이라고 강조하고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 한국은 기술과 자본 그리고 우수 인력을 갖춘 최적의 협력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장관의 러시아 방문에 수행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한국 외교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한 윤 장관이 로드리게스 쿠바 외교장관과 공식 회담을 한 것과 관련해 이번 회담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밝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당국자는 지난 5일 한 쿠바 외교장관 회담의 언론 공개에 대해 쿠바 측이 동의한 것은 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그만큼 쿠바 측이 유연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 공동선언에 합의한 지 16주년을 맞았습니다. 남북한은 당시 화해와 협력을 다짐했지만 네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 16년 동안 온탕과 냉탕을 오갔던 남북관계를 최원기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16년 전인 2000년 6월 13일 오전 10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을 태운 비행기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자 김대중 대통령은 천천히 트랩을 걸어 내려와 기다리고 있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공항에 나와 있던 북한 주민들이 빨간 꽃술을 흔들며 일제히 만세를 불렀습니다. 당시 북한 관영 매체의 보도입니다.
동해안은 최고 사령관 동지와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하여 동열렸습니다.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은 백화원 초대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6.15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받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김정일 위원장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자신이 은둔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농담을 했습니다.
나도 운동생활을 하는데 그 김 대통령이 옷에서 이제 운동해서 해방됐다.
남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나 합의한 6.15 공동선언은 통일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이산가족 상봉과 경제협력, 남북대화 정례와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시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이번 저의 방북이 한반도에서 평화, 남북 간의 교류 협력,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조국의 통일, 이 일로 가는 길다건데 조그마한 거점이라도 됐으면 그 이상 다행이 없겠습니다.
6.15 선언 이후 남북 간에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이 열렸으며 금강산 관광, 남북 도로와 철도 연결, 그리고 개성공단이 추진됐습니다. 또 12차례에 걸쳐 12,000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현재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북한은 한국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공개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1차 타격 대상은 동족 대결의 모략 서굴인 청와대와 반동 통치 기관들이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은 지난 2월 폐쇄됐습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입니다.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 원이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건 북한의 핵실험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과 2013년 그리고 올 1월 4차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또 핵탄두가 장착된 탄도미사일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5번 이상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는 한국의 엄청난 안보적 위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대북 압박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북한의 남한 관광객 총격 사건도 남북관계를 후퇴시켰습니다. 지난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한국인 여성 관광객 박광자 씨가 북한군 병사가 쏜 총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특히 2010년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포격 사건은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은 그해 3월 잠수함을 동원해 서해 백령도 부근에서 한국의 천안함을 공격해 한국 해군 장병 46명이 숨졌습니다. 이어 11월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대 병사 2명과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북한이 6.25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군함에 공격을 가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남북교역과 인적교류를 중단하는 5.24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천안함을 침몰시키고 고귀한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류 협력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6.15 공동선언이 되살아나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려면 북한이 최소한 핵과 미사일 발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북한 전문가인 한국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적어도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다시 말해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여기 대한 모니터로 IAEA 사출단 복귀, 이것이 선제적으로 북한이 선언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한미 간에도 조금 한미 군사훈련의 규모를 좀 축소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화답하는 행식을 보인다면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또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14일 경기도 김포시 문수산에서 대북전단 30만 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단에는 6.15 공동선언 16주년을 맞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남북 간에 맺은 평화 인도주의적 협정을 기만하고 파기했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단체는 전단과 함께 1달러 지폐 2,000장과 6.15 공동선언 등 남북 교류 내용이 담긴 막대 저장 장치, 또 USB와 숫자식 디스크롬, DVD 1,000개도 날려보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김 위원장이 6.15 공동선언으로 확대됐던 남북 교류를 모두 중단하고 핵개발을 이어가며 남북관계를 극단으로 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북한 노동당 리수용 부위원장이 핵 병진 노선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에 맞는 대외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 정상이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교환함으로써 관계 개선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중 관계 개선 조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의 7차 노동당 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취임 축전을 보내면서 이미 예고됐습니다. 양국 간 당대당 외교의 일환으로 이뤄진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은 북중 간 전략적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것이 한국 외교가의 분석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 국면에서 중국과의 관계 회복이 절실하고 중국으로서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정세를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과 중국은 그러나 핵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북한이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경제 핵 병진 노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당대회에서 천명한 핵 보유국 지위에 맞는 대외관계 재구축의 일환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통일연구원 정선용 박사입니다.
북한 제재망을 약화시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면 아마 그런 레토릭은 좀 톤다운을 했을 거예요. 중국의 앞마당까지 들어가서 시진핑 앞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할 이유는 없었거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다시 했다는 것은 공화국의 핵 보유 의지는 이처럼 굳건하고 이 문제는 대국인 중국, 우방인 중국 너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강압적 외교의 결기를 이야기하러 간 거라고 봐야죠.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리수용 방중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를 중국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당대회에서 결정한 핵 보유국 지위를 대외적으로 확고히 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리 부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핵 보유 의지를 천명했을 뿐만 아니라 리 부위원장 일행의 방중 당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 리 부위원장을 만난 것은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북한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한국세종연구소 이성현 박사입니다.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라는 것은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지금 전략적인 체스게임을 미국하고 벌이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하고 조금 더 거래도 가능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남중국해를 벌이고 있는 체스게임 또 베트남을 둘러싸고 친구 뺏기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핵실험하고 나서 관리가 좀 사이가 좀 안 좋아졌는데 우리 식구도 좀 관리할 필요가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볼 때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과 리 부위원장의 회동은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는 적극 동참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입니다.
제재는 제재대로 하지만은 그렇다고 북중 관계의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이번에 나타난 시진핑 주석과 리수용과의 만남에서 나온 하나의 의미 있는 메시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재 국면과 북중 관계의 우호 신뢰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디커플, 서로 다른 문제로서 접근한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이번 회동에서 핵 문제는 중국에게 그리 큰 이슈가 아니었을 수 있다며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 시진핑 주석과 리 부위원장의 회동을 계기로 대북 제재 분위기가 흐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인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여전히 이견을 보인다는 점에서 관계가 급진전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국은 다만 후속 고위급 교류를 통해 탐색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우선하는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13일 민화협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박종철 통일연구원 박사입니다.
이제 중국은 대화보도를 조성하고 비핵화 평화협정 병행론이라는 것을 출구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속도를 좀 낼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이 이런 육자회담 체계의 연결을 조성하고 육자회담에 진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병행할 것인가, 아니면 뭐 좀 시차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런 것을 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병행 추진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선비핵화 입장과 북한의 평화협정 우선 주장을 절충한 것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비핵화 거부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전술적 유연성을 통해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법으로 중국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리 부위원장의 방중을 통해 관계 복원의 발판을 마련한 북중 양국이 향후 미국과 한국 등의 행보에 따라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시기를 전략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입니다.
북한이 북발 행위를 얼마나 자제할 것이냐 그게 관건인 것이고 7월 달에 있을 북중 동맹개혁 55주년이나 그들이 전승절이라고 부르는 이 정전기념일에 분명히 중국 측에서 고위급 인사가 방북을 하게 된다면 이수용 방중으로 마련된 북한의 개선의 단초가 점점 커져서 그 모멘텀을 키워서 다음에는 올 하반기나 빠르면 내년 초에 김정은이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미중 간 기싸움이 고조될 경우 북중 양국이 북한의 핵동결을 전제로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핵 문제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불협화음은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으로 남중국해나 사드의 한반도 배치 등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이 고조될 경우 북한과 중국은 서로를 더욱 필요로 할 것이라고 박병광 박사는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이 핵 보유 의지를 천명하며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에 맞는 대외관계 재구축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정선윤 박사는 북한이 향후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핵 강압 외교를 구사하며 핵실험 자제와 비핵화 노력 동참을 요구해온 중국에 대해서도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중재안인 비핵화 평화협정 병행 추진론에 대해 지난 4월 12일 외무성 담화에 이어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을 통해서도 우회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전한 메시지가 구두 친서에 그친 것으로 볼 때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중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선물을 줄 준비가 아직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요 근래 들어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거듭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하지만 미국의 저명한 로켓 전문가는 이 발사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성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술적 성과는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반에 걸쳐 네 차례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모든 시도가 공중 폭발과 추락으로 끝나면서 일부에선 무수단 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미 하버드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실패한 발사 시험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성과가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Another possibility, for example, is that they're testing some aspect of the missile that only requires them.
발사 장치를 비롯한 일부 기기는 발사 이후 불과 몇 초 안에 시험할 수 있어 설령 미사일이 폭발해도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의 로켓 기술을 연구해온 맥도웰 박사는 미국 최초의 중거리 탄도탄 토르 미사일 시험이 실패를 거듭했던 전례를 들며 무수단 미사일의 오작동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어떤 측면을 보완하고자 했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최근에 잇단 발사를 완전한 실패로 단정 지을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South Korean intelligence community has assessed these flights as failures. Now we don't know what is leading them to.
특히 현재로선 공개된 정보가 충분치 않아 수십 가지 가능성 가운데 무수단 작동 실패의 원인을 구분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엔진 성능을 높일 때 새 엔진이 열과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는 경우와 극도로 미세한 균형을 잡아주는 유도 장치가 오류를 일으키는 상황을 가장 흔한 초기 실패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맥도웰 박사는 무수단의 실패 정황을 레이더 정보만으로 발견했다면 오작동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미사일의 무선 신호를 포착하는 원격 측정 방법으로 엔진 가동 상태를 분석했다면 실패 원인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사일을 제대로 시험하려면 지상의 통제센터에서 로켓 본체의 수백 군데가 넘는 부분의 온도와 전류의 흐름 등 각종 정보를 파악해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적용해 오류를 하나씩 바로잡음으로써 결국 성공적 발사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맥도웰 박사는 그러나 해당 절차에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정치적 지도력과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데 북한이 이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an expensive process and it requires that your leadership have patience in you and you know execute.
브루스 벡톨 미국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이란이 2005년 북한제 무수단 미사일 18기를 확보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실제로 이란은 이듬해 무수단 미사일 시험에 성공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북한이 11년 전 이란에 넘긴 미사일과 다른 종류의 무기를 시험 중일 가능성이 있지만 기술 제공자로서 오히려 시험에 실패한 것은 이상한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So that makes these four tests now in North Korea a little bit puzzling. Why did the test in Iran succeed but not the test in North Korea?
앞서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킬리크스는 지난 2010년 이란이 사거리 3,000km 이상인 북한제 BM-25, 즉 무수단 미사일 19기를 확보했다는 미국 정부의 외교 전문을 공개했었습니다. 또 미 의회 조사국은 2006년 11월 북한 미사일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 기술에 있어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사거리 2,700km 이상인 BM-25 미사일 18기를 이란에 수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백돌 교수는 북한이 알려진 것처럼 50기가 아니라 최소 200기가량의 무수단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면서 300mm 대구경 다연장 발사체나 대포동 미사일, 핵실험 등 전례에서 봤듯이 결국은 기술을 완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North Korean systems have to be tested in order to work. If it's a new system, they have to test it to get the kinks out of it.
북한이 괌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무수단 미사일을 매우 중요한 무기로 인식하는 만큼 앞으로도 시험 발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미 기술적 안정성을 입증한 옛 소련의 SSN-6 미사일이 무수단의 모태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북한이 소련제 미사일의 길이를 늘리는 등 여러 부문에서 개량을 시도하고 있는데 특히 새 모터를 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So North Korea seems to be suffering from an ability to make the appropriate motor in particular. That seems to be what.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실패를 거듭하는 것을 보면 현재 큰 기술적 문제에 부딪힌 것 같다면서도 결국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 실패의 원인을 바로잡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지난해 북한의 무역 규모가 6년 만에 감소세로 돌았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가 주요 요인인데요. 여기에 대북 제재까지 강화된 올해엔 북한의 교역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코트라는 15일 2015년도 북한 대외무역 동향 보고서에서 남북 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지난해 대외무역 규모가 총 62억 5천만 달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도인 2014년보다 18%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지난해 수출은 27억 달러로 전년보다 15% 줄었고 수입은 감소폭이 더 커 전년 대비 20%나 줄어든 35억 5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른 무역 적자는 8억 5천만 달러로 한 해 전보다 33% 감소했습니다. 북한의 무역 규모는 지난 2009년 3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4년엔 수출이 31억 6천만 달러, 수입은 44억 5천만 달러로 무역 규모가 총 76억 1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러던 무역 규모가 지난해 줄어든 것은 석탄과 석유 등 중국과의 주요 교역 물품의 단가가 하락하고 물량도 감소한 때문이었습니다. 코트라 중국 사업단 박종표 차장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 또한 그 세계 경기 침체 영향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는데요. 그 영향이 고스란히 북한의 대외교역에도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석탄의 경우 전년 대비 수출 물량은 27%나 증가했지만 단가 하락으로 전체 금액은 오히려 8% 정도 감소했고 주력 수출 품목인 철광석은 중국 내 공급 과잉으로 물량 자체가 전년보다 46% 줄었습니다. 북한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는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중국과의 무역 규모는 57억 1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 정도 줄었지만 전체 무역 규모에서 차지한 비중은 91.3%로 전년도 90.1%보다 오히려 소폭 상승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와 인도, 태국, 우크라이나 등이 2위에서 5위를 차지한 교역국들이었지만 2위인 러시아와의 교역 규모가 8,400만 달러일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은 2009년 이후 교역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 역시 대북 경제 제재 조치에 따라 기초 생필품이나 인도적인 차원의 원조 물량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의 최대 수출 품목은 석탄이나 갈탄 등 광물성 고형 원료로 10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했습니다. 이 물량의 97%가 중국에 팔렸습니다. 이와 함께 의류 수출액은 8억 달러로 전년보다 6% 정도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4%에서 30%로 확대됐습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한국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 이후 북한에 의류 임가공을 위탁한 기업들이 한국 업체에서 중국 업체로 대체되면서 북한의 대중 의류 수출이 늘어난 것이라며 광물성 원료와 함께 북한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대 수입 품목은 원유와 정제유 등 광물성 기름으로 전년보다 33% 감소한 5억 달러로 집계됐고 이 또한 중국의 비중이 85%나 됐습니다. 기계와 전기기기는 광물성 생산품과 섬유 제품류와 함께 북한의 3대 수입품의 하나가 됐습니다. 이는 휴대전화와 TV 수신기 등 전자기기와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와 연계된 각종 기계 설비의 수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특히 휴대전화는 중국의 대북 수출 품목 가운데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교역 여건은 올 들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입니다.
올해의 북한의 대외무역도 작년보다는 더욱더 많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고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북한이 주요 수출하고 있는 강물이나 이런 가격 자체가 매우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의 여건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북한의 정치 경제적 고립 상태가 지속되는 한 대외교역의 중국 편중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 훈춘시 당국이 북한과 연관된 교통건설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북중 국경을 지나는 다리 건설을 포함해 무역 요충지를 잇는 도로 개선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훈춘시가 추진하는 교통 기반 시설 확충 사업에서 북한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훈춘시 당국은 23개 교통 기반 건설 대상을 정하고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중요한 종합 교통 중추 도시로 발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옌벤 지역 언론들은 중국 취안허와 북한 원정을 가르는 하천을 횡단하는 새 교량 공사가 오는 9월 중순 전에 마무리된다고 최근 보도했습니다. 새 다리는 기존 교량보다 상류 쪽에 건설됐습니다. 훈춘 취안허 통상구와 라선 원정 통상구를 잇는 새 다리는 중국 쪽에서 조선 라선 경제무역구에 진입하는 주요 통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약 2천만 달러의 공사비가 소요된 새 다리는 길이가 약 550m에 달합니다. 훈춘시 당국은 원래 있던 다리가 낡은 것으로 판단하고 2014년 9월부터 새 교량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 샤투오주 통상구와 북한 경원을 잇는 다리를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훈춘시가 이 사업의 타당성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훈춘과 라진항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선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훈춘 취안허 통상구 라진항을 잇는 전장 85.6km 도로를 고등급 도로로 개조하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을 위해 북한과 중국 당국이 건설 비망록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훈춘시가 속한 중국 지린성은 그동안 북한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국경 도시들을 지역개발 창구로 키워왔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 관련 교통시설 건설 사업은 중국의 변견 통상구 개발을 위한 노력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정권 교체 달성이 아닌 비핵화가 목적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북측에 손해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제기됐는데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의 주요 내용을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사이스의 방문학자인 윌리엄 뉴컴 박사는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의 목적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은 물론 북핵 6자회담 재개 그리고 핵 비확산 조약 NPT의 의무사항을 다시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데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컴 박사는 15일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대북 제재의 목적은 북한 정권의 붕괴가 아닌 비핵화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컨 박사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그 누구도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의 교체를 달성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컨 박사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희토류, 금과 같은 지하자원이 금수품으로 지정돼 수송과 수출 등이 금지된 건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핵에 대한 야욕을 갖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 이 전례를 보고 따를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핵 확산 금지를 원한다면 북한에 대해 좀 더 단호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 시점에서 신규 제재의 효과를 논하는 건 시기상조라면서 각 국가가 제재를 어떻게 이행하는지 그리고 북한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하는지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이자 해양 분야 전문가로 회의에 참석한 닐 와츠 씨는 국제사회가 제재라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특히 선박과 외교관을 핵 확산 활동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2년 스커드 미사일을 선박에 싣고 예멘으로 수송한 일을 비롯해 인도에서 관련 물품을 싣고 리비아로 가려다 실패한 사건, 또 2013년 청천강호에 대한 파나마 정부의 단속을 사례로 지적했습니다. 특히 청천강호엔 만 톤의 설탕 아래 금수 품목이 숨겨져 있었다며 선박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격한 제재 이행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와츠 씨는 이어 북한의 원양 해운 관리 기업들이 싱가포르와 브라질, 페루 등 해외 대사관과 연계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비엔나 협약에 위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외교부 신범철 정책기획국장은 과거 김정일 정권은 핵 개발을 하더라도 겉으로는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식의 모호성을 유지한 반면 현 김정은 정권은 대놓고 핵 보유국 지위를 천명하는 등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범철 국장은 하지만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중국에게 협상의 지렛대 역할을 주지 못하는 만큼 북한의 큰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범철 국장은 또 북한이 겉으론 당당한 척하지만 국제적 고립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대북 제재로 북한 권력층이 담당하는 무역 관련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제재로 가장 피해를 입는 계층은 일반 주민이 아닌 북한 엘리트 권력층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 스탠퍼드대 SK센터 이용석 연구원은 대북 제재의 여파로 북한의 수도인 평양과 지방 간의 밤 시간대 밝기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미국 군사 기상 위성 시스템 자료를 근거로 대북 제재가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밤 시간대 광도 격차를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정치 권력의 중심인 평양은 제재로부터 가장 잘 보호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아울러 제조업 중심지인 도시와 광업지대도 상대적으로 빛의 양이 많아졌다면서 이는 대북 제재에 따라 수입 대체품을 찾거나 자체 천연 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서울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청소년 통일 공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균형 잡힌 생각을 갖도록 돕기 위한 행사였는데요. 이 토론회에 직접 참여한 청소년들을 박은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반대편은 가라사대끼리 앉아있습니다.
이곳은 12일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협의회에서 주최한 제3회 청소년 통일 공감 대토론회가 열린 이화여자대학교입니다. 청소년 통일공감 대토론회는 통일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통일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토론을 통해 균형 잡힌 통일관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토론회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3명이 한 팀으로 초중학생 각 40팀과 고등학생 28팀이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찬반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고등부는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협력의 전제 조건이다 라는 주제로 열띤 찬반 토론을 펼쳤습니다.
북한의 개발은 사실상 미국 중심의 NPT를 깨뜨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이런 주변국들이 이러한 제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비핵화를 주장하는 현 상황에서 한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묵인한 채 남북협력을 진행한다면 이는 한국의 외교적인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비핵화를 하지
남북협력은 남한 국민의 정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핵화가 남북협력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하여 다음의 근거를 통하여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첫째, 남북 간의 교역 중단은 북한에게만 해당되는 경제제재가 아닌 우리나라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큰 피해를 가져옵니다. 흔히들 남북 간의 교역에서 교역 중단은 북한만의 피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적 손실이 큰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교류의 협력의 일환으로 조성되었으나 2016년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핵개발과 도발을 위해
토론을 하면서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하나고등학교 2학년 김수균 학생입니다.
현재 뭐 비핵화의 문제점이나 이제 뭐 그 부분들 이제 그리고 전제 조건이 아니라면 이제 어떤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하면서 뭐 비확산의 얘기도 나왔었고 이제 토론을 하면서 상대방의 입장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고 찬성 측에서는 이제 안보가 아무래도 이제 안보와 관련된 입장을 좀 더 어필을 했고 상대 팀과 이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중등부의 주제는 통일 준비를 위해 정규 교육 과정에 통일 교과를 신설해야 한다였는데요. 반포 중학교에 다니는 이교원 학생입니다.
우선 저는 통일 자체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바 있고 왜냐하면은 우선 통일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게 오는 이런 이익이 통일 안 하는 현재보다는 더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3라운드를 최소 3라운드를 하는데 또 운이 좋게 다 안 헷갈리고 다 3라운드 다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학업 스트레스가 OECD 1위이기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를 좀 감소해주기 위해서라도 정규 교육 과정에 통일 교과를 신설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초등부는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남춘천 초등학교의 김동건 학생입니다.
토론 대회다 보니까 토론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고 또 그 통일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정리된 것 같아요. 통일이 우선은 가장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통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해보게 됐어요. 우선은 학생들이 자각을 해야겠죠. 미래의 기성세대가 학생들이니까.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중등부 이교환 학생의 아버지인 이철호 씨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이제 열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토론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통일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방역성을 갖다 공부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하루빨리 이제 통일이 돼야지만 점차 지금도 70년 동안 일 문화적 이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통일돼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빨리 돼야지만 그나마 그 후유증을 좀 통일 후에도 후유증을 극복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 좀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고등부 결승이 끝난 후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통일 공간 대토론회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우리 학생은 민족화의 협력 공동민 협의회가 주최하고
초등부 대상은 아이비걸스가 차지했고 중등부는 디세르투스, 고등부 대상은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협력의 전제 조건이다 라는 주제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가라사대팀이 차지했습니다. 대회가 거듭될수록 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 더 늘고 있고 이 대회가 통일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의 심사를 맡은 이화여대 김석향 통일학 연구원장입니다.
그 학생들이 정말 저렇게 재밌게 할 줄 몰랐어요. 그 꼬마들도 그렇고 고등학생들의 논리가 굉장히 정교하고 그 어려운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 단어를 의미를 알고 쓰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토론 대회에 임하는 자세가 굉장히 세련돼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실은 대회는 하루를 하는데 학생들은 이거를 한 달 정도 그러니까 그 부모님과 또 친구들과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또 생각하고 논리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논리를 전개를 해야 남을 설득할 수 있을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지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한 달 동안 완전히 통일이라는 주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유연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번으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새벽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비가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7도로 오늘과 어제와 비슷합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는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부터는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양 아침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 남포 최저 기온 17도, 낮 기온은 26도입니다. 평안북도 구름이 많고 흐린 가운데 중강 강계 그리고 휘천 지역에는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신일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6도, 중강 아침 15도, 낮 기온은 19도고요. 희천 아침 기온 17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황해도 하루 종일 흐립니다. 개성과 사리온, 신계 지역에는 오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7도, 신계 아침 기온 18도, 낮 기온 24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그리고 강원도 지역은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립니다. 함흥 아침 기온은 16도, 낮 기온 22도, 장진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17도입니다. 함경북도 역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많습니다. 삼지연 오전 8도, 낮 기온은 14도로 그리 높지 않겠습니다. 바다의 날씨입니다. 동해북부 오전 오후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북부는 오전에 한때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비가 그치고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 바다의 경우 다소 높게일 것으로 보입니다. 1.5에서 3m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6월 16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가 이어집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법원이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장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후베이성 중국 인민법원이 15일 공판에서 저우융캉의 장남 저우빈에게 수뢰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3억 5천 위안을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또 저우융캉의 부인에겐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저우빈이 부친의 권력과 지위를 남용해 3억 위안 이상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우빈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1심 판결은 최종심으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저우융캉 위원은 지난해 6월 텐진시 법원에서 열린 선거 공판에서 비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한국과 프랑스가 16일 파리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한국의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의 대북제재 조치를 적극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민구 장관과 르드리앙 장관은 또 이번 회담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와는 별개로 추가 대북 제재를 검토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두 장관은 또 한국에서 실시되는 각종 군사훈련에 프랑스군의 참여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 해군 제3함대가 동아시아 지역에 추가로 군함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추가 배치될 군함은 일본에 주둔 중인 7함대와 연계해서 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4월 동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제3함대 태평양 수면대응전단은 순항미사일 구축함 스프루원소호와 몬센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앞으로 추가될 군함들은 전천 후 작전 수행이 가능한 함선들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의 동아시아 전력 증강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정부 해커들이 미국 민주당 전산망에 침입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반대하는 자료에 접근했었다고 민주당 측과 보안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데비 와서만 슐츠 하원 의원은 15일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전날 처음 보도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슐츠 의장은 위원회 전산망이 해커 공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심각히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주의 본사를 둔 컴퓨터 보안업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사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측으로부터 지난해 여름 초부터 해킹이 의심됐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의뢰받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업체는 특히 이번 두 차례 해킹 사건은 러시아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첩보 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해커들은 민주당 전국위원회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해 이메일과 대화 내용을 훔쳐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주미트리 파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 관영 리아 노버스티 통신에 러시아 정부나 기관이 이번 사건에 개입됐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하지만 러시아 첩보원들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물론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컴퓨터망도 해킹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월트 디즈니사의 세계적인 테마 놀이 공원, 즉 유희장 시설인 디즈니랜드 중국 상하이 리조트가 16일에 공식 개장합니다. 상하이 인근 푸동지구에 들어설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디즈니사와 중국의 상하이 샌디그룹 협력단이 공동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55억 달러의 건설비가 투입됐습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상상의 정원, 네일랜드, 보물섬, 판타지랜드 등의 명소로 꾸며져 있고 중국인들의 정서에 맞게 새로운 이야기 속 주인공들이 등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즈니 측은 이번 시설을 조성하는데 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며 이는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투자 사업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당국이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영국계 여성을 구금했습니다. 이란 국영통신은 15일 나자딘 자가리 레클리프 씨가 이란 정권을 조용히 전복하려 한 혐의로 체포돼 이란 남서부 교도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조용한 전복은 무력이 아니라 인터넷이나 소규모 모임을 통해서 반이슬람, 반정부 선동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상 VOA 세계뉴스 김영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